한인 중독증 상견센터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담당의 한인 중독증 선교센터 대표 이혜왕 선교사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회복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혜왕 선교사입니다. 이 중독증 회복 방송은 월라종합병원 장승구 가정주치의 관절염 알러지 보약 전문 국보건재한의원 김재종 치과 하시엔다 골프클럽에서 함께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알코올 중독 가족교실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중독증은 비슷하고 특히 회복방법은 동일하므로 가정에서 다른 중독 문제가 계신 분들도 함께 이 방송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0년 전에는 알코올 중독을 불치의 병으로다가 취급했었고 약 20여 년 전만 해도 중독자가 스스로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때까지 가족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들을 해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효과적인 대처 또는 강압적인 치료 회복 안내 방법을 통해서 환자에게 회복 동기를 부여해주면 중독자가 다 망가지기 이전에 또 치료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보고 있어갖고 알코올 중독증 회복도 이제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만이 최선이라는 그런 말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우리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가령 남편이 술을 하시는 경우 아내가 남편을 알코올 중독자로 아시기까지는 평균 7년의 세월이 걸리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아신 아내분이 다시 회복으로 나오시기까지는 2년이 더 걸린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은 회복치료를 완강히 거절 또는 저항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자의 부정적인 관념 그리고 저항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주시면 결국 육체적, 심리적으로 몸이 다 망가지고 수명이 단축되어 갖고 중독자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먼저 문제를 인식하신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중독자의 저항의식과 거부반응을 대처해 나가실 방법을 아르셔야 하며 가족은 회복 지식을 구하시고 가족 자신의 정서적 고통을 먼저 회복하시고 회복 지혜를 실행할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들은 모두 다 해보셨으나 아마 알코올 중독은 더욱 악화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로 가족이 알코올 중독을 병으로 생각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 판별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의학적인 수치로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체험하는 사항들을 수집해서 분석해갖고 그 알코올 회복 모임에서 작성한 20가지 질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코올 중독자를 판별할 수 있는 20가지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주 때문에 일을 못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의 음주가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세 번째, 당신은 수줍음 때문에 술을 합니까? 네 번째, 음주로 당신의 평판이 나빠졌습니까? 다섯 번째, 음주 후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음주 결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까? 일곱 번째, 술을 마실 때 동료가 적어지거나 나쁜 환경으로 됩니까? 여덟 번째, 당신의 음주가 가족의 복지 생활을 돌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아홉 번째, 음주를 하고 나서부터 당신의 야망이 줄어졌습니까? 열 번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술을 들고 싶어 합니까? 열한 번째, 술을 한 다음날 아침에도 술을 하고 싶으십니까? 열두 번째, 음주가 당신의 수면을 어렵게 합니까? 열세 번째, 음주를 하고 나서부터 당신의 능률이 떨어집니까? 14번째, 음주가 당신의 직업 또는 사업을 위태롭게 합니까? 15번째, 걱정 또는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술을 합니까? 16번째, 혼자서만 술을 마십니까? 17번째, 음주 결과로 기억력을 완전히 상실했던 적이 있습니까? 18번째, 술 때문에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9번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술을 합니까? 마지막으로 20번째, 음주 때문에 병원이나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상 20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셔도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고, 두 가지에 해당되면은 알코올 중독의 possibility, 가능이 있고, 만약에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가족이 그 상태를 파악하는 가족 판별 20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자가 어느 정도 중독이 심하냐에 따라서 가족들의 고통도 함께 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가족의 답변만 보아도 알코올 중독자의 상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보시죠. 첫째, 이건 가족입니다. 첫째,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술을 마시는가를 걱정합니까? 두 번째, 음주자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을 은폐해 주려고 거짓말을 합니까? 네 번째, 만약 음주자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당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술은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섯 번째, 음주자의 행위를 그 사람 술 친구에게 비난합니까? 여섯 번째, 음주자 때문에 종종 계획이 어긋나거나 취소되고 또는 식사가 지연됩니까? 일곱 번째, 당신은 술 끊지 않으면 당신을 떠나겠다는 그런 협박 같은 얘기를 했습니까? 여덟 번째, 몰래 음주자의 입에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아홉 번째, 음주자가 화가 나면 술판을 더 벌릴까봐 겁이 나셔서 갖고 화를 내기가 두렵습니까? 열 번째, 그 사람의 음주 행위로 난처해지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열한 번째, 음주 때문에 연휴나 모임이 엉망이 됩니까? 열두 번째, 음주자의 횡포가 두려워서 경찰을 부르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열세 번째, 음주자가 감춘 술을 찾아내려고 살핍니까? 열네 번째, 종종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탑승합니까? 열다섯 번째, 그 사람의 음주가 두렵거나 걱정되어서 사교 초청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열여섯 번째, 음주자를 통제하려고 노력하여 왔던 지난 세월을 생각할 때 간혹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집니까? 열일곱 번째, 만약 음주자가 술을 끊기만 하면 당신이 다른 문제들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18번째, 음주자에게 겁을 주려고 당신 자신을 자해하며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19번째, 당신은 거의 항상 화가 나고 혼돈되어 있고 억압된 기분입니까? 마지막으로 20번째, 아무도 당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낍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도 내 집안에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질문 중에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면 가족은 알코올 가족 회복모임에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알코올 가족 회복모임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개 두 가지 무기를 가족이 사용합니다. 첫째는 중독자들은 대개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 첫째 무기는 중독자가 가족들에게 분노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성질을 돋구게 합니다, 가족으로 하여금. 그래서 중독자는 먼저 감정을 파괴시키고 싶은 가족을 골라서 먼저 분노하게 만들며, 분노한 가족이 화가 치밀게 되면은 적어도 중독 행위를, 술 먹는 것을 말리려는 기회를 잠시 동안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술 먹으려 하는 것을 효과를 노리게 됩니다. 두 번째 중독자의 무기는 중독자가 가족 측근에 근심과 걱정을 야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가족이 대신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술값으로다가 돈을 많이 쓰고 부도 수표를 발행했을 경우에 중독자는 그 수표를 막을 만한 돈이 자기 수표 구조에 없을 때 가족들은 중독자가 발행한 수표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 걱정으로 마음을 졸이게 되시어 일단 수표가 부도 처리되지 않게 가족이 먼저 돈을 중독자 수표 구좌에다가 대신 넣어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술값을 대신 갚아주시면은 중독자와 가족들은 잠시 그 근심에서 벗어나실 수는 있지만은 정작 중독자는 이제 가족들이 자신이 중독행위 결과들로 고통을 받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학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중독자는 매번 술값으로 부도수표를 반환할 적마다 가족이 대신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며 마구 그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 없이는 중독자 가정의 그 사랑은 파괴될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도 그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죠. 중독자를 접근하는데 결정적으로 가족들이 실수를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사랑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아내는 술 마시는 남편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위함에는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술을 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민은 가까운 사람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지 중독자가 고통을 견디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대신 고통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시면 점차로 사랑은 파괴되고 오히려 가족의 두려움, 분노심, 증오심 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은 가족들이 중독자의 중독증이 진행되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또 중독행위 결과들을 원상복귀시켜주는 일을 거부하시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소위 타플라브죠. 불행히도 그 많은 가족들이 중독행위와 그 결과들을 되풀이해서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중독자는 회복을 거부하고 회복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중독자가 있게 되면 가족이 아무 일도 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항상 중독자와 인터액션, 상호 행동을 하고 살아가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호 행동이 파괴적인가, 또 어떤 상호 행동이 회복을 위해서 창의적인가를 아시면서 회복을 위해서 창조적인 방법들을 아시고 시도할 용기를 가지시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중독 문제 가정에서는 그 중독자가 아닌 가족에서부터 회복이 시작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알코올 중독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종종 범하는 그런 실수는 뭐냐면 술병을 감추시는 거에 뺏고 술병을 치워버려서 중독자가 알코올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는 일을 하시는 거죠. 설령 오늘 술병을 뺐는데 성공하셨다 하더라도 내일은 또 싸워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중독자가 아니라 중독증과 대응하시는 격이 됩니다. 가족이.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은 중독자로 하여금 중독행위를 중단하려는 열망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회복 동기의식을 갖고 외부 회복 도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단지 중독행위를 못하게 저지하시고 말리고 감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알코올 가족 모임의 그 역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독자는 무엇에든 열심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복의 재미를 붙이시게 하면은 회복 모임에도 열심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회복되었으나 가족이 또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술을 했으니까 남편만 다니라고 할 경우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족 구조에 심각한 회복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은 중독자의 회복 이전에도 회복되기 이전에도 또 중독자가 회복 중에 있을 때도 또 중독자가 회복하고 난 후에도 회복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가족도 성장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 준수하셔야 할 몇 가지 그 원칙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복에 관한 모든 사실을 먼저 배우시고 이를 당신의 삶 속에서 실행하라. 중독 행위를 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 회복 모임과 가족 회복 모임에 참석하며 가능하면 정신심리상담, 중독증 치유정보센터 또는 이 분야의 치유 경험이 있는 상담자나 목회자를 찾아가 보아라. 중독자만 보내지 말고 가족인 당신이 스스로 이런 일 기관에 찾아가 봐라. 셋째, 가족인 당신도 정서적으로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중독 문제에 대한 당신의 태도와 접근 방법이 달라질 때 중독자의 회복도 빨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중독자에게 회복에 유익한 모든 활동을 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라. 다섯 번째, 사랑은 연민, 기강 및 정당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연민, 기강 및 정당성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지향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결국 사랑은 파괴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가족이 그 해서는 안 될 열 가지 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10 don'ts라고 해요. 그걸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 중독자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첫째, 중독자로 하여금 당신에게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당신이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중독증만 더 증가시켜주는 격이 된다. 두 번째, 중독자로 하여금 당신에게 수단을 부리지 못하게 하여라. 계속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면 중독자가 그의 책임감을 회피하게 가르치는 격이고 동시에 당신의 자존심도 상실된다. 세 번째, 중독자로 하여금 당신을 착취하게 하거나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해주면 당신은 중독자가 책임을 기피하게 하는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중독자가 중독 행위를 할 때든 하지 않을 때든 설득, 훈계, 꾸지람, 비난, 협박 등을 하지 말아라. 당신이 훈계하거나 비난을 퍼부으면 다소 가족인 당신의 기분은 해소될지 모르지만 중독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 중독자의 약속을 믿지 말아라. 거짓 약속은 단지 자신의 고통을 연장하려는 수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합의된 사항들을 계속 번복하지 못하게 하여라. 한번 합의가 되었으면 그것을 지키도록 고수하여라. 여섯 번째, 화를 내지 말아라. 성을 내면 당신 자신이 우선 파괴되고 중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일곱 번째, 당신의 근심, 걱정 때문에 중독자 스스로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지 말아라. 여덟 번째, 중독 행위 결과들을 은폐해 주거나 지연시키지 말아라. 이러한 행위는 위기를 축소시켜주고 중독증만 더해준다. 아홉 번째, 이상 위의 사항들은 회복에 관한 절대적인 지침서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것은 단지 일반의 평가로 사용될 안내에 불과하다. 가능하면 전문적인 회복 도움을 구하고 가족인 당신도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그 도움을 필요로 한다. 열 번째, 무엇보다도 알코올 중독증은 중독 행위가 계속되는 것만큼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진행성 질병이라는 사실과 중독 결과의 현실을 묵과하지 말아라. 이제 여러분들은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것을 알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족인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선택이실 겁니다. 가까운 회복 치료기관을 찾아가시는 용기를 가지시고 계속 이 회복방송을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회복 12단계 내용도 차례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원기도문을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알코올 중독 가족교실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회복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며 함께 평원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아멘. 이 회복 방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혜왕 선교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눈에 빠졌네. 나 사랑과 위로와 치유가 있는